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솥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신앙의 대상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요소 중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결합되어 있어 하나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소망을 믿는 것이지요. 절망을 믿으면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반드시 못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도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신망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신앙 요소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세 요소가 참 잘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왜 기다립니까? 그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기대하나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냐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결합되어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는 것에 따라서 좋은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뭘 기다려야 좋은 신앙일까요? 우선 우리는 선을 기다려야 좋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악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다릴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게 그게 좋은 기다림이겠어요? 포기하면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좋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기다리는 그것이 좋은 기다림입니다. 내 이익만 기다리는 이것은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다리되 끝까지 이웃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이웃에게 유익되도록 기다려야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선이 되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증문즉답을 해볼까요? 네,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사실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단순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완전한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 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음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고 소위 말하는 천국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려면은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이 시간까지 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악이 제거해지고 선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도와 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악을 제거해버리고 죄와 죽음과 같은 이 모든 고통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영생과 같은 이 선으로만 가득 이 땅 위에 채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과 선을 채우심으로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이라고 할까요? 소위 구원을 우리들에게 완성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처음 오신 성탄절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2000년 그 이전에 예수님 초림하시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아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 살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다음이나 여기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기다리겠습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고통과 흑암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통과 흑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걸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첫째로 고통입니다. 고통과 흑암은 멸시받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멸시받는 데서 건져서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멸시받는 백성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씀이에요?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살고 있던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이 구원사역을 하시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서 갈릴리에서 이 구원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본문의 약속을 이루어주셨죠. 그 이루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이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사용하시는 그 시대 갈릴리 호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호수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이 호수 동쪽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군중을 먹인 기적들 잘 아시잖아요. 남자만 하더라도 5천 명이나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또 4천 명을 먹이신 이 7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서쪽에는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들이었나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정들만 5천 명이나 먹고 남은 걸 열두 무얼로 거두었다고 했죠? 열두 바구니로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구니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바구니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동쪽 호수에서 4천 명이나 먹이셨는데 여기서 4천 명이 먹고 남은 걸 여러분 얼마나 거두으셨죠? 일곱 무엇으로 거두으셨습니까? 일곱 광주리로 거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주리는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광주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 몇 조각과 생선 몇 마리로 갈릴리 서쪽에서는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갈릴리 동쪽, 이 호수 동쪽에서는 이방인들을 먹이셨는데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는 지역에 따라 유대인도 살고 계셨고 또 이방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방의 변방, 이 그 작은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비천하고 혹은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사역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또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이거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다 어떤 억압 속에서 살았냐면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의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이 유대 사람들은 비천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구원을 좀 덜 사모하고 덜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로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같은 조선 사람들이면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처럼 간절히 그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루살렘 권력층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사모하지 않고 예루살렘 권력층으로부터도 억압받고 로마로부터도 아주 엄청난 억압과 멸시를 당하는 이 비참한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로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과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행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2절 말씀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 사람들이 큰 빛이 비치는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이게 성경에 나오는 평행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흑암이 바로 사망의 그늘이고 죽음에 억눌린 사람이라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눌린 사람이 어떤 겁니까? 죄에 빠져서 죽음과 파멸을 이겨 사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다음에 빛은 무엇을 주는 걸까요? 빛은 죄를 이기는 올바른 삶도 주지만은 사망을 이기는 영생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하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죄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지은 죄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의 그런 우리 죄를 그런데 용서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백성들 가르쳐 줘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또 죽음을 이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구원자는 세상에 뭐 많이 무슨 여러 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채 이런 구원을 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흑암에 압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오늘 보면 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메시아가 흑암으로 억제하는 뭐 이 억압하는 압제자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흑암의 억압으로부터 이 건져주는 분이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미디안의 나라와 같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은 얼마 되지 않은 불과 3천 명밖에 안 되는 적은 군대로 그 미디안의 수많은 그 군사를 물리치고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지금 여기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적을 파멸시키고 백성을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 이 그 사건을 지금 예를 들면서 메시아는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승리를 주신 분이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란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기도원의 경우는 좀 다르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도원의 경우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기도원은 한 나라만 망하게 하고 한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줬지만은 그 주었던 구원과 그 해방은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가지 못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에서부터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에 번증언한 그 백성들 그 얻은 그 구원과 해방의 축복이 얼마 갔습니까? 불과 40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후에는 평온하지 않았어요. 왜?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은 어떤 해방입니까? 그런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부터 사람들을 그 구원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27절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다. 내가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의 왕, 그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고 거기 엎드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메시아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고통과 흑암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완성해 주는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아기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한 고통과 흑암 속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에는 옛날 사람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 조금 특별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 사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비천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야 되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를 않고 억눌려 살고 용화롭지 못하고 멸시당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비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도 얼마나 쉽게 죄에 빠져서 비참해질 수 있는지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 안에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다른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고 또 그 죄 때문에 고통과 또 비참하고 어두운 자리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도 그 사람들이 뭐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계속 죄를 지었잖아요. 출애굽에서도 죄를 짓고 광야에서도 죄를 짓고 그래서 땅을 주어도 죄를 짓고 나라를 세워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냥 은혜를 내려주셔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참하게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자꾸 죄를 짓고 비참한데 빠지잖아요. 여러분 증거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증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져버리고 어둠과 비천한 대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죄에 빠져도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지어도 자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고통당해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나중에는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망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마저 거부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저들을 파멸시키지 않고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구원을 받고 그리하여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할 것이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더욱 은혜와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와 고통 속에 빠져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재림을 통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 때 완성되는 구원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에서도 건져주시는 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재림 그 시간에 완성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신 것만은 아니시죠. 짐작되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해 주시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엄격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구원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은 아니죠. 믿었지만 지금은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심지어 지금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사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죄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져버리기가 쉽기 때문일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죄 때문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도 많이 있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연단해 주시고 연단의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의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지만은 연단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연단을 마치고 새롭게 회복의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교통을 걷던 고통을 겪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던 죄로부터 왔던 그것이 무슨 연단으로부터 왔던 이 연단의 고통을 겪던 우리는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며 치유자이시며 용서하신 분이시고 또 심판자이고 해방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와 이 평화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할 겁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괴로움에서부터도 해방되고 선의 승리와 평강의 축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 4절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아까 진정한 기다림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평화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악한 자들을 필요할 때마다 현세에서도 자주 심판해 주시고 이들에게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재림에서 완성되기를 같이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쟁의 기근 어떤 이 고통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고른 사람보다도 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살률이 참 세상에서 여기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전혀 뭐라고 할까요? 물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당하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의 구원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한 가치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가치 있는 삶으로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이야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담고 있는 참된 신앙일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세상에서 악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의 주, 심판의 주가 정말 두렵다고 할 것이면은 딴 것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수님의 심판, 그 재림주가 정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못 짓는 거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다고 할 것이면은 그 소망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죄를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마저도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난도 유익한 만큼만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서두르다가 지레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면은 여러분 아무리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성탄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항상 좋은 것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버리고 나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먼 곳에 누워 계신 것까지 보일 때가 많이 있어서 낙심될 때가 있지. 그러나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내 스스로 서두르다가 낙심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 있더라도 이 고통마저도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재림할 때는 완전한 구원의 그 완성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재림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세상 살면서 연단의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정말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 은혜 주시려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수시로 우리가 믿음 없이 고통 속에 빠지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던져주심을 신뢰하며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재림의 주님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크게 세상에 섬기며 더 크게 이 구원의 축복과 많은 상급들을 널리 절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믿음 주셔서 언제나 주님 사모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지만 바칩니다. 예물질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그곳에도 좋은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이웃에게도 큰 축복을 끼쳐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용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뉴저지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